화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낭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원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헤롯이 등장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장면에 관계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분봉왕이란 말이 1절에 나오죠. 분봉왕. 교대책에 보면 해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다스릴 때에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나누어줘서 따로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덩치를 크게 준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준 거죠. 쪼개서 한 4분의 1 정도 네 군데로 나누어서 이 가난 지역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줘서 통치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 헤롯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2절에 나오죠. 세례요한이다. 왜요? 자기가 최근에 세례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이 헤롯도 물론 피가 순수 유대 혈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생각, 신앙을 들어본 적이 있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사실 헤롯이 성전을 세우고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백 년 전에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전을 열심히 짓고 이렇게 크게 지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할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또 그런 것을 의도했던 헤롯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성전을 짓고 있는데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유대 혈통이 적통이 아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고 문제도 많았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돌아오게 되면 내가 메시아 정도의 대접은 받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그 거대함에 놀라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세례요한은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메시아라고 스스로 자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투옥되게 되죠.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하게 된 겁니다. 물론 뒤에 보면 세리온의 말을 듣기 싫다고 지 딸을 시켜서 이렇게 죽이게 한 그 헤로디아의 그 성정이나 그 상황도 결코 헤롯 못지않죠. 결국은 여러 가지 일들로 짐작할 수 있는 일들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기록되었을까요? 세레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도 그냥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세레온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 때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의 그 상황과 이걸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세례요한이 뭘 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 뭐 엄청난 말 같은데요, 사실은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걸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정표. 운전하다 보면 팻말이 보이잖아요. 좌회전, 우회전. 직진하면 어디 가고 좌회전하면 어디 가고. 그 이정표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삶을 딱 보면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따라서 가면 거기 뭐가 나올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요한이 겪은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지도자가 그럴 수는 없다. 왜요? 이미 앞에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바른 소리 하다가 투옥됐는데, 결국 또 죽게 되는데, 이 세례요한의 모습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도 칭찬하신 세례요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모습이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의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 세례요한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아니면 예수님 이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게 되면 그게 당시에 자신을 지배했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에 자기들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들, 다른 나라를 부정하고, 부정은 안 하더라도 밀어내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로마 사람이고 또 이게 고위층인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와서 업무를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보면 로마를 말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말하면요, 그건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반역을 꾀하는구나, 요거 잘 봐야 되겠다, 하나씩 잘 체크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사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잘 지내보자 라는 개인적인 그런 분위기,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로마가 시퍼렇게 사서 지배하고 있는데 다윗의 왕가에서 새 왕을 주신다. 아, 그건 반역이죠.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져. 이게, 아,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말이 외쳤던 그것이 이정표라면 그 목적지로 볼 수 있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다다르는 곳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목적지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보면 이미 13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사는 분위기 어때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이해가 되도록 마태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보고 아시는 거죠. 또 마태도 그때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로마와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요. 근데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도 그 이전의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하면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이 거의 다 공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덤벼줘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이 앞에 또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세례요한이 앞서고 이정표가 되고 그 길을 따라가보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생활을 봤을 때에 세상과 덜 부딪힌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도 우리가 잘 부딪히지 않고 별 관심이 없고 또 세상도 우리를 건드리진 않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읍시다.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의 큰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막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과격하고 막 피가 끓어오르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걸 하나씩 말하다 보면 그것이 이 땅에 사람이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어떤 식으로든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런 일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쳐야 되고 현수막을 붙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우리가 굳이 엄청난 그런 붐을 일으키고 물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권세를 꺾였어요. 아,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없구나?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고요. 생각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한 부분도 많아요.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적행에 처박았다고 그랬어요.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권세는 꺾였으나 완전히 패배하게 된 그날은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다시 오실 그때 그 아들을 다시 보내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두셨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시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의 사탄의 역사 때문에 지금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해야 될 것인가.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외침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부딪히는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는 그 악들이 지금도 남아서 우리와 부딪히고 있다는 걸 그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권력을 향해 싸우자.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던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운동이 많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정부를 대적한다.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 편을 든다 해서 편을 들었다가도 망한 경우도 많아요. 그건 독일 교회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게 권력을 향해서 외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겪은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작은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된 거예요. 밖에서는 실컷 외쳐놓고 우리나라 진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약자를 돕고 여성의 인권을 그러다가 정작 그 지도자가 잘못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현수막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본인이 그렇게 사느냐에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산 일상 가운데 있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내가 저지를 수 있는 거짓말, 거짓들, 그리고 부정한 일들, 패거리 문화들,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는 아 이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뭐 한 번씩 농담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나랏돈, 눈먼 나랏돈 빼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 복지에 관계된 돈들을 부정 수급하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재미있어하면서 큰일 날 일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보 측에서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한 자가 서로 성폭행을 하고 성희롱을 한다는 거 우스운 일이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면 거짓말을 하고 아주 작은 일들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물론 이를 말하는 저도 나도 모르게 또 이기적으로 너무 오래된 그런 작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부를 생각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해는 딱 돼요. 아 하나님 나라, 예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근데 그 나라에 정말 내가 속했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정말 그 나라에 속하는 순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간 부딪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봐야 알아요. 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라면 평안해서 예수 잘 믿는구나, 진짜 교회구나.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세례요한의 모습,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진행되는 이 모습이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는 아니죠.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달라요. 하지만 그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내일도 계속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겪을 일들을 각오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겪게 될 일들을 각오해야 한다. 해야 될 일들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각오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분별하고 그게 맞다면 주묵지고 입 딱 다물고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으로 휙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각오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 또 이번 주부터 또 주일학교 유초등부는 또 예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날씨가 오늘하고 내일 좀 춥다고 그러죠.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에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각오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 거짓과 부정과 이기적인 태도와 약자를 무시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